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봤고요. 또 복음서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짐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알겠습니까? 행여나 누군가 나는 다 안다 말한다면 그것은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 그 일부를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거나 모든 것을 아는 척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답보다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70대고 80대고 그러면 다 알 것 같은데 점점 모르는 게 많아요.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마치 답을 찾은 것처럼 단정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짐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신중하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례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그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장례를 지낸다고 했죠.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작동했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묻지 않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인성 과부와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던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비록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장 좋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쫓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Yes, Lord! 예,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모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로 먹이신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땅에서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가운데는요, 긍휼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딱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합니다. 거기에 쾌락도 한몫합니다. 그것을 출세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긍휼, 컴패션, 마음에 품으시고 3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는 해야 되는데 선뜻 나설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한없이 낮은 자로 사셨거든요.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사셨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좀 어려워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뜻이고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주보 생명샘에 헨리 나우엔의 긍휼, 컴패션이란 책이 있는데 조그만 책입니다. 우리 독서클럽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발췌한 글을 3주 동안 실었습니다. 그 거기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이거는요, 속 깊은 긍휼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아, 불쌍해. 이게 아닙니다.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창자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내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단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말해요.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싣고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끼 원숭이들이 그 숲을 쭉 바라보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들에게 엄마가 구해줄게, 엄마가 구해줄게 라고 하는 신호를 하면서 강변을 따라서 애타게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새끼 원숭이들이 잠잠해요. 사냥꾼들이 숲을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에는 그 내장, 창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는 교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 깊은 그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그 긍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정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세상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살아남아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입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두 힘에 겹습니다. 걷는가 싶으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뛰고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떠나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긍휼, 사랑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중요하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긍휼 속에 충분히 빠져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레헴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스플랑키니조마이가 우리의 창자를 가리킨다면 이 히브리어 레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상한 엄마들이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는, 많은 엄마들은, 우리 찬디교회 식구들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요즘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안고 웁니다. 흐느낍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레헴, 내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입니다. 있다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깊고도 높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 모든 경우를 다 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비슷했어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강요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로마라는 당시 최강의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나 관리들에게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거 자기 돈 냅니까? 백성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니 한심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비둘기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장사하면 논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 부스 하나 차지하면 이거는 논하는 겁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권이니까요.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왔고 지금도 뒷돈을 주면서 이익금의 얼마를 바치면서 그들은 거기서 장사를 해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힘없는 백성들이 손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 사역 후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전을 정화 청소하신 것 같습니다. 장사꾼들의 상을 모두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스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었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오늘 예수님의 울음, 하나님의 울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흐느끼신 겁니다. 애통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일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도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으니 예수님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더 속이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안타까워서 애 같아서 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울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이 안타까운 울음이었다면 지난번 에고 에이미에서 그 예수님의 울음,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우신 울음은 그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마르다가 웁니다. 마리아가 웁니다. 사람들이 흐느낍니다. 예수님 같이 우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셨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 울음입니다. 멋진 울음이죠.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고요. 요즘은 뉴스를 보면서 울컥하고 웁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저 울음이 납니다. 안타까워서 웁니다. 속상해서 웁니다. 마음은 있지만 도울 힘이 없어서 웁니다.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잘 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곱고 여리셨어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힘드신 겁니다.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네요. 왠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우셨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면 이건 분명히 우시는 기도지요. 끝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시고 울고 애통하시고 아주 슬피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또 속으로 우셨을 겁니다. 이것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마음, 레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이 상한 적은 굉장히 많으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식구처럼 친구처럼 지내길 원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say goodbye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야단을 치면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쾌감을 느끼십니까? 속으로 웁니다.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에덴에서 내보시면서 하나님은 우셨을 겁니다.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속으로 우셨을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하나님은 우셨을 것입니다. 다시 에덴에 들어올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레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한탄하신 것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 하나님의 울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로 심판하시지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매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품으시려고 애를 쓰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인데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비통하게 울어왔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끄러니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망가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사는 세상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울었습니다. 앞으로도 울 것이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14님 기도하셨듯이 전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이 됐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다시 핵실험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방송을 앞에 놓고 일을 합니다. 모금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사건과 사고가 나와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엊그제 시카고에서 그 이민 데모하는 사람에게 총을 발포했습니다. 물론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 가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리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common good, common sense, 어떤 common ground,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빽빽합니다. 아침에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 순진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많고 세상이 혼란할 때 비가 내리면 저는 하나님이 울고 계시구나.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 비가 내리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구나. 아마 요즘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많이 많이 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슬픔에 예수님의 울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울고 겉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도울힘은 없어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너희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삶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도 많지요. 섭섭해서 울고 진짜 슬퍼서 울고 몸이 아프셔서 또 우시고 그때 그냥 많이 우십시오. 힘들 때 그냥 우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울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울고 세상을 보면서 우십시오. 일이 힘들 때 울고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막힐 때도 울고 속이 상할 때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옆에서 함께 우실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상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울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